남조선은 어떻게 경제 강국이 되었나? 한날 한시에 해방된 북과 남. 60여 년이 지난 오늘 북조선은 빌어먹는 나라로, 남조선은 세계 13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세기 만에 남조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주익종 박사로부터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익종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는 중화학 투자를 위한 외자금의 확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으로 중화학 투자를 위한 외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자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 있었으니까, 즉 그 이후, 예를 들어서 66년 이후에 그 외화자금들을 어떻게 썼는가, 어느 부문에 썼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석유화학공업이었고요. 또 하나는 종합제철업이었습니다. 석유화학공업은 예를 들어서 화섬의 원료라든가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거죠. 즉 경공업의 소재를 생산하는 것이었고요. 종합제철업은 중공업의 소재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산업의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공업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석유화학공업에 대해서 우선 그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석유화학공업이라는 것은 원유에서 휘발유라든가 디젤유 이런 걸 뽑아내는데, 그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프타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나프타, 납사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나프타입니다. 이 나프타를 분해해서 그 기초 유분을 만들어냅니다. 즉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런 기초 유분이라는 걸 만들어내고요. 그 각각의 기초 유분으로부터 중간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그 중간 물질에서 다시 최종 제품, 즉 플라스틱이라든가 PVC라든가 그다음에 합성 고무라든가 아크릴 섬유, 폴리에스터, 필름 이런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나프타를 분해해서 기초 유분을 만들고 중간 물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최종 물질을 생산하는, 이렇게 단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공업이 석유화학공업이 되겠습니다. 1960년대에 섬유 등 경공업 발흥과 더불어서 그 원료 국산화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석유화학공업 건설에 착수합니다. 1965년에 남조선의 한 정부 부처로 상공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업을 관장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상공부가 대통령에게 석유화학공업의 건설 필요성을 보고합니다. 이에 1966년에 미국의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지 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로 ADL, 아서 디 리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ADL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남조선에서 석유화학공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 그 타당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이에 이 컨설팅 회사 ADL은 남조선에서는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므로 그 기초유분 중에 에틸렌이라는 것이 있는데, 에틸렌 규모로 따져서 연산 3만 톤 정도의 소규모 공장을 지으라, 이런 조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게 자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제 기준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서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즉 다른 나라의 석유화학 공장들은 에틸렌 기준으로 연산 30만 톤 정도 되는 그 공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만 톤 정도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니까 이 공장으로서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30만 톤을 지을 수도 없고요. 30만 톤 규모로 대규모로 출발할 수도 없고, 또 3만 톤은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상공부 당국자는 그 중간 정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생존의 최소 단위로 에틸렌 연산 10만 톤 규모를 택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석유화학 단지를 짓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용처인 게일 공장도 한꺼번에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공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프타를 분해하는 공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기초 유분을 가지고 중간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고 또 최종 유품 만드는 공장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공장들이 서로 단계로 얽혀 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를 이루게 되는데요. 석유화학 단지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공장들을 짓는 계획이 66년 말에 60년 11월 달에 석유화학 공업 개발 계획이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67년에 착수를 하겠죠. 그래서 67년 7월 달에 그럼 어디에다가 이 석유화학 단지를 짓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거를 경상남도의 해안 항구 도시인 울산 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울산은 1962년부터 울산공업센터라고 해서 주요한 공업지대로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7년 7월 달에 석유화학 단지로 울산 지구를 지정하고 이제 68년에 가면 그 중에서 어느 지역이냐 딱 그 지역을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약 100만 평에 되는 땅을 우선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단지를 이제 논하고 밭이라든가 아니면 임하였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공장을 건설하려면은 여러 가지 토목공사라든가 등등 해서 단지 조성을 해야 되겠죠. 이 단지 조성은 충주비료가 담당했습니다. 충주비료라는 것은 1955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1961년에 완성된 남조선 최초의 화학비료 회사인데요. 충주라고 해서 그 남조선의 한가운데 내륙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계통에서 훈련된 기술자는 이 충주비료 또 하나의 회사로 이제 호남비료라고 있었습니다. 이 충주비료와 호남비료에만 화학기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게 이 회사들 중에서 특히 충주비료에 이 울산 석유화학단지 조성 업무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연산 10만 톤의 소규모 석유화학단지 공장은 자력으로는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톤이 적정 규모인데 10만 톤만 해도 여전히 소규모고 즉 소규모가 되면 뭐가 문제냐 공급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제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비싸져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품을 사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생존 비법은 그렇다면 기초 유분을 국제 가격대로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프타 분해 공장의 규모가 작은데 예를 들어서 10만 톤 공장에서 나오는 에틸렌을 30만 톤짜리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해 준다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원유로부터 나프타를 생산하는 회사가 유공 당시 대한석유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정유 회사가 있었는데 이 유공이 나프타 분해 공장에 나프타를 싸게 공급하도록 했고 그 대신 유공에게는 휘발유 등 다른 석유 제품 판매가를 높게 매겨서 손실분을 보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혜택을 줬습니다. 즉 공업단지 내에서 전기가 들겠죠. 이 회사들이 물을 사용할 테고 연료를 사용할 텐데 이런 가격도 마찬가지로 싸게 해주고 세금도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주고 나서 이제 외국 회사와 합작선을 정부에서 역시 구했습니다. 세계적인 뭐 화학회사인 듀퐁 이런 회사들과 교섭을 해서 그런 회사들과 국내 회사를 매칭을 그 짝을 지어서 회사를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나프타 분해 공장은 유공이 하고 그다음에 기초 유분을 처리하는 폴리에틸렌 VCM, AN 카프라라탐 공장, 또 석유화학 지원 공단 이런 것은 당시 최대 규모의 화학 회사였던 충주비료가 담당하는 등 중요한 대규모 사업은 다 공기업이 맡았습니다. 아직 민간 기업의 역량이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68년 3월 달에 이제 합동 기공식을 엽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72년 10월 달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뒤인 1973년 말에 그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그 온갖 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남조선은 용케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막차를 잘 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울산 석유화학 단지의 준공 후에 이 기초 소재의 작업화가 크게 진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합성 원료를 전부 수입했었는데 이제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작업할 수 있게 됐고요. 합성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도 마찬가지로 자금률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73년에 82% 이렇게 올랐고요. 합성고무도 73년에 33%의 자급이었는데 79년에 65%의 자급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포항종합제철소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